오늘은 그 숨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군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는 룻기를 문학작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학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지 이 사람이 룻기를 문학작품이라고 규정한 이유로 사람들은 룻기를 성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것을 문학작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룻기를 읽으면서 유대인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것을 보면서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차원을 넘어선 초월적인 사랑이라는 교훈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이방 여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사는 것을 보며 룻의 극진한 효심에 초점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일반적인 이런 책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들만 담고 있는 문학작품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 책은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룻기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일반적인 교훈들 뿐만 아니라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해석들, 즉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룻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과 그리고 함께 읽은 2장 전반부를 함께 오가면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관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마주했던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쓰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왕정 시대가 시작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12지파로 나누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그곳에 살고 있는 토착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문화와 풍습과 그리고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들을 섬기는 제의적인 풍습과 어떤 의식들이 이미 그 땅과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낫을 주로 섬겼는데요. 이 바알과 아낫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 땅의 풍요와 번영이 약속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전의 창기와 제의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진 성적인 관계를 통해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의식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땅에 있는 풍요와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당연했고 이것을 통해서만 자기들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풍습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성행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그 사는 곳에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바알과 아낫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 집에는 아픈 사람이 자꾸 생겨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데 바알과 아낫을 섬기는 저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도 좋고 살도 토실토실하고 너무 건강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조금씩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여호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요를 주관하는 바알에게도 좀 빌어야 하지 않을까? 여호와를 떠나자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풍요를 주관한다는 저 바알에게도 같이 빌면은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는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와 바알 숭배를 혼동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질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종교 혼합주의, 여기에 나오는 이 문제는 여러 신들을 함께 섬겼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이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부지해 줄 양식을 공급해 주는 신이 바알인가 아니면 여호와인가 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질문이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당장 나와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신이 누구인가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이고 처절한 그 물음에서 시작한 행동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죠. 당장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과 우리는 서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잘 살지? 사람들을 속이고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저 사람의 재산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는 나는 오늘 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여유도 없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룻기는 바로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인 지점에서 심각하게 처절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분의 은혜가 당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 너를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룻기 1장과 2장에서 주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장과 2장에 나타난 장소의 이동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오미 가족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압 지방은 원어로 샤데라고 하는데 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들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0절을 보면은 샤데와 비슷한 단어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모압에서 삶이 어땠냐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의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전능자가 원어로 샤다이입니다. 샤데와 샤다이가 비슷하죠. 지금 룻기 저자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은 양식이 풍부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나 뭐 양식의 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모순되는 상황을 설정한 겁니다. 양식이 풍부하다는 베들레헴을 떠나 여호와를 섬기던 유대인들이 있는 유다 땅을 떠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의 전능자에게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삶이 마라와 같이 썼다라고 나오미는 다시 고백합니다. 그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양식을 구하기에 모압의 전능자에게 기댔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오히려 피폐했다. 그리고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돌보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양식이 풍부하다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이거는 단지 이 가족의 지방의 지역의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신관과 그리고 그러한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지방의 이동뿐만 아니라 내 양식을 책임져줄 신을 찾아 하나님에게 갔다가 모압 신에게 갔다가 하는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나오미의 가족은 다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기에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녀들의 삶은 다시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베들레헴으로 왔으니까 이제 뭔가 잘 풀려야 할 것만 같은데 사실 그녀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또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만날 걸 알고 있지만 그녀들은 보아스를 만날 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룻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 가문의 이름을 올리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리고 이 은혜가 또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강하게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그 어디보다 많이 나와야 할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선 살 수 없는 그 사회적으로 약자인 생존하기 어려운 여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고 나중에는 다윗 가문의 이름까지 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룻기서에서 한 번도 전면에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마주할 때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거나 초자연적으로 개입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나오미와 룻은 꿈이나 어떤 환상 그리고 뭐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적도 없고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조언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룻기를 읽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녀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녀들의 삶에 등장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녀들의 삶을 붙든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입술을 통한 대화와 고백 속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모두가 오랫동안 버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과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렇게 할게요. 한 번만. 이번 흉년만 모압으로 가서 그쪽 신을 통해 양식을 구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떠나는 건 아니고요. 당신을 내가 여전히 섬기고 사랑하지만 이번만큼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 내적 갈등 속에서 모압으로 갔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다 하지만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들은 있습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생존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저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룻기는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갈 때 그녀는 보아스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을 하면서 밭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성읍에서 그 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는 그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어디 하나도 계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하나도 미리 계획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한 개입이었습니다. 섭리라고 우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당장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예측 가능한 분이 되는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전제를 가지고 우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보아스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늘 룻이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그렇게 써내려고 할 텐데요. 소망하기는 우리가 룻과 보아스로 오늘 하루를 채워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루를 정리하는 오늘 밤 우리의 고백 속에는 오늘도 무사히 우리를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기에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모자르지 않게 그리고 오늘 하루도 넘치도록 충만하게 흐를 그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가 비록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